창세기 22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부 겨울 수련을 인도한 김윤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계약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시고 저와 함께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실행이사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복되시고 선하시며 모든 일에 그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항상 즐거워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영혼의 장날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주께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되고 우리의 생명되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잘 전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성을 가집니다.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사람의 저자가 썼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 텐데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아주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는 뭐냐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창세기의 가장 처음 부분은 파라다이스죠. 에덴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뭐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셨던 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에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깨어지지 않았는가? 온전한 세상을 만들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우리는 또 다른 그러나 더 완성되어진 파라다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세상으로 마치는 거죠. 처음 시작이 그 파라다이스로 낙원으로 시작되어져서 다음 마지막은 더 완전한 새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더 아름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져 가는 통일된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 그 수련회 때도 우리 청년들 수련회 때도 뭐 이 부분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이 창세기는요 성경을 처음 여는 시작으로서 한 분 하나님께서 전체를 알고 쓰셨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 66권의 서론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합니다.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나 뭐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글 전체의 주제를 서론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주장을 할 것이며 어떤 내용들을 말할 것인지 글의 논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는 사실 서양 사람들의 글쓰기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서론의 주제와 그리고 본론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그 내용을 서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동일하게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창세기, 그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첫 부분은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와 핵심적인 주제와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한 구절을 보더라도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을 성경의 맨 처음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처음 11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1, 2장은 물론 창조와 선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이고요. 3장부터 11장까지 가장 돋보이는 성경의 주제, 핵심 주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주제는 뭐냐면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단지 타락이 아니라 그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이 창세기 처음 몇 장에 너무나도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예 그 생각을 정말 네가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려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넌 못 읽는다. 계시록까지 읽을 때에 이 사실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아예 못을 박아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조금이라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는 뭐 사실 많이 하죠. 이 창세기 앞부분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요. 4장에 그 바로 다음 4장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오는 인간의 생육법으로 나온 첫 세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가인과 아벨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4장에 들어오자마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인류 최초로 인간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의 정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친족 살인자예요. 친족 살인자. 그냥 살인자도 아니고 친족, 자기 동생을 살인한 사람. 그게 우리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최초의 우리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죠. 노아에 다 이렇게 됐지만 아담이 낳은 최초의 자녀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놀라운 건요. 가장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예배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올라가면서 뭐 하러 올라간다 그래? 예배하러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했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령대로 되는 거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제사가 그런 겁니다. 바로 이 거룩한 제사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활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초의 인간은 가장 거룩한 활동을 매개로 해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을 했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5장이에요. 5장. 5장은 이제 몇 살 살다 죽었다는 얘기만 잔뜩 나오거든요. 근데 뭐 900몇 기본이 900살이죠. 900살.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5장을 읽고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5장은요. 너무 부러운 장이었어요. 900살이나 사는데 우리는 100살도 못 사는데 아담도 부럽고 무드셀라는 더 부럽고 그냥 5장에는 부러운 사람들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알고 나서 바라본 5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그건 부러운 장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를 살면 뭐합니까?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었더라의 방점이 있어요. 몇 살을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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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영적인 죽음은 그 직후에 일어났지만 육신적인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들어가죠. 다 죽는 사람들이 인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장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당연히 죽는 자들의 자손이니까 다 타락한 상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 의로운 노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 노아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그 상태에서 사실은 여러분 그 타락한 사람들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셋의 자손, 셋.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 이후에 선한 그 자손인 아벨은 죽고 뭐 선에도 죄인이지만 죽고 그 다음에 가인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라인인 그 셋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꽤나 선한 사람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육정으로 들어가니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 타락해버려. 그리고 노아와 그 여덟 가족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도 사실 많은 우리가 얘기가 있는데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아 사건의 주인공인 이 노아는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홍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구장에서는 노아 사건의 주인공인 노아가 이제 바로 이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옷을 벗고 자는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뭐 얼마나 조롱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이제 알리고 노아는 그 아들의 모습에 또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고 서로 노예가 되는 사건들이 온갖 그러니까 여덟 명의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믿음 1위부터 8위까지 모아놨는데 그 1등부터 8등까지 홍수 끝나자마자 일어난 행동이 뭐냐면 1등이 술 먹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뭐 그게 8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주받는 그런 모습. 인간은 이건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의로운 사람들만 모아놔도 이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부터 10장에는 그 자손들이 쭉 나와요. 이 자손들은 누구냐면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믿음 1위부터 8위까지 쭉 자손들이 어떻게 땅으로 이게 흩어져게 됐는가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 너희들 1위부터 8위까지 자손들이 모아놓고 살았더니 뭐 하나 한번 잘 봐라.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한번 우리가 한번 맞붙어 보겠다고 하나님하고 자꾸 위에서 우리를 내다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꽤나 많은 걸 이뤘는데 왠지 아담의 마음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땅에서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장까지는 아무리 의로운 인간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담의 자손인 이상 우리들은 구제불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래서 성경 나머지 12장부터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요, 항상 요 생각을 하고 읽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하나님이 잔인하네, 하나님이 인정사정도 없네, 뭐 하나님은 뭐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뭐 다 죽이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아우 뭐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네. 오, 하나님의 비난만 해요. 근데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심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인간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굉장히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게 계시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타락 사건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초반 부분에 이제 타락 사건이 아주 주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타락 사건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쓰신 건 아니에요. 서론이니까 다른 주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또 있냐면요. 아, 바로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 11장에 보여주고 계세요. 은혜 언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언제 등장하나요? 처음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은혜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3장 15절 말씀 있죠. 아, 하와에게 한 말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팔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은혜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역사는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가지고 새로 큰일 났다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구속 언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는데, 이것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도 다 죽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5장을 썼어요. 그런데 그 5장 가운데 누가 등장한다고? 저는 에녹에 관심이 많거든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은혜 언약의 자손이에요.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에요. 다 900살 살았는데 에녹은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들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죽었더라는데 에녹은 살았더라. 살았더라 말은 없지만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암흑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게 항상 그래. 은혜 언약은 그게 언제 또 나타납니까? 노아 홍수 때 나타나죠. 노아 홍수 때. 그때도 다 깜깜한 세상 속에, 사실은 뭐 8명이 1등부터 8등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1등한테 있는 거죠. 노아와 그 아들, 특별히 노아가 당대인 한 사람의 은혜 언약의 라인을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 은혜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방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개혁파 신앙의 선배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올라타면, 그게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럼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앞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가보십시오.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을 했는데 아담은 왠지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을 안 믿은 거죠. 불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타락되어진 우리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조가 성경에 그냥 등장을 하는, 그게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비결이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아니, 에녹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동행하나요? 하나님이 뭐 어디 뭐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같이 팔짱 끼고 동행을 해요.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원어를 보면은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님들, 할아버님들 보시면 할아버님은 저 앞에 걸어가시고 할머니는 그냥 짐 다 메고 뒤에서 낑낑낑낑 거리고 가면 할아버지는 막 자기 길을 막 가다가 뒤로 돌아보고 아, 뭐 빨리 안 오냐고 막 고함 지르고 그거 동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뭐 믿음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현대적 정의잖아요. 그게 누구를 설명하면서 나오냐면 에녹을 설명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다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정죄하려 하심. 정죄하려 하심이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에녹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뭐 당대의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배를 만드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스킬이 너무 좋구나. 배가 모양이 잘 빠졌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왜 구원을 받았냐면 햇빛 쨍쨍한 날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까? 배 모양이 어떻게 나오든가 말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노아를 살렸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창세기 처음에는 이 믿음에 대한 혹은 뭐 은혜 언약에 대한 더 특별히 타락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보다 하나님의 속성이 더 잘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오죠. 공의가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보물이에요. 보물. 그냥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많이 보시고 많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1장, 3장부터 11장까지 핵심적인 주제가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심판의 필연성인데, 이제 이 11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 뭐 믿음에 대한 주제도 나오고 은혜 언약에 대한 주제도 등장을 했지만, 이제 이 구원하는 방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활짝 펼쳐주시는 일을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주제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별명은 공교롭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앞에 믿음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에게 이제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타락한 너희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은 내가 많이 보여줬으니 자 이제부터는 구원의 방편인 믿음 앞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보여줬던 그 믿음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관련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저는 보이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이 본성이 뭐냐? 믿음이란 어떤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요거를 하나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거를 두 가지를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성 본성에 대한 것인데 아주 그냥 그 뭐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일지라도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이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노아의 자손이고 믿음의 라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우상들과 전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방식의 신앙,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분명히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 신실한 아들일 확률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까지 성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성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심하고 거듭났을 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러면 그거는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란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참되게 중생하고 회심을 하셨다면 그때 들어온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회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때가 회심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본격적인 믿음으로 거듭나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는 것 속에는 진짜와 가짜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가짜든 무엇이든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믿음을 고뇌와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화의 믿음도 마찬가지, 성화를 이루는 믿음도 마찬가지. 물론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이건 저 얘기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언약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 증거가 저는 안 나온다고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당히 육신적인 믿음도 그 가운데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복을 기대하면서 떠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떠난 건 맞아요. 우리 뭐 저기 어느 교회를 가보십시오. 다 하나님 믿느냐 그럼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뭐 부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는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냥 들었던 어떤 하나님을 부르니까 뭔가 위대한 분이 부르니까 떠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을 기대하면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은 이거예요.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성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믿음이 있고 그 구원 진리를 잘 알고 있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저는 뭐 내 영혼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말로 들렸을 수 있어요. 너 왕시켜 줄게. 아니 뭐 자손도 주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주고 나라 만들어주고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너 덕분에 다들 복받게 해주고 이거 왕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어쩌면 처음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신앙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기복신앙,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 자,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갖는 믿음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제대로 된 구원하는 믿음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희미하게 바라보는 정도까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거든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구약, 뭐 우리보다 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역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분명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기복신앙이 아닌 오늘 우리가 믿는 같은 종류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12장부터 9장에 걸쳐서, 거의 10장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중요한 두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의 출생과 그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21장에 나올까요? 22장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의 본질이 확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최고봉 중에 하나인 그 22장을 바로 앞둔 21장에서 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을까요? 저는 22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22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21장에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이 최종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 자, 보십시오. 22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태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21장에서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광야로 쫓아내는 작업을 왜 명령을 하나님 내리셨을까? 왜 그 사건이 공교롭게도 일어났을까? 자,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이삭을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그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뭐 제가 태어나기 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손자들 중에 제가 제일 첫 손자예요. 외손자지만 첫 손자예요. 그랬더니 뭐 친손자도 그 이후에 많이 태어났는데요.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뭐 다른 이유가 저 생긴 것도 우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엄마를 별로 안 닮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서 야, 너 내 닮아서 특별히 이쁘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냥 첫 손자예요. 첫 손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첫 손자가 너무너무 첫정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 첫 아들이 첫 손자가 아니에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역전을 해버려가지고 배신자가 먼저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알까지 먼저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첫 손자 타이틀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인께서, 우리 큰아들이 우리 장인의 첫 외손자거든요. 얼마나 이뻐하는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외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이뻐했을지 보여요. 그러니까 첫 손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아들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정말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삭보다 더 소중한 아들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이게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본 거죠.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안 그래도 자기 종 하갈을 먼저 결혼시켰더니 그냥 이 애를 막 낳아가지고 그냥 자기를 하갈이 막 무시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바탕 서로 쫓아내네 만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그 아들이 이제는 내 아들을 건드리니까 이제 사라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왜?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뭘 못 참아? 이스마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저 가짜 아들이, 무슨 가짜 아들, 진짜 아들이지. 저 가짜 아들이 우리 아들을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쫓아버려요. 지 엄마하고, 안 그래도 질투심에 불타있어. 지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광야로 쫓아버려. 이게 여러분 말이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지. 이 옛날에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거기서 그 여자와 어린 아이를 광야로 쫓아버리면 죽으라는 얘기죠. 짐승이 먹을 수도 있고 누가 와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못된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죠. 고민을.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었는데 고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그걸 고민을 해요? 사라를 혼내야죠. 어떻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 얘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당신 정신 나갔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게 어쩌면 정상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닮았으면은 이 나를 믿는다면 사라가 그걸 용서해줘야지.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쫓아내라.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근거를 드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네가 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약속. 나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맹세했다. 약속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마엘을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을 생각해야지. 너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 너 지금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막 겸손해가지고 오로지 그냥 내 약속만 믿고 오더니 아 인생을 한 7, 80년 그 이후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넌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22장에 너 테스트 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못해.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소명을 기억하고 자신의 육신의 아들을 떨쳐보냅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이게 섞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적 믿음의 굳은살을 완전히 도려내는 마지막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그 첫째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못 죽이면 이거 못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연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브라함 믿음의 시련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소명을 상기시키시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자 이제 22장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해야 될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본성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육신적인 우리의 미련을 도려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처음 부를 때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사람이라 그 믿음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고난 같은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이 남았어요. 실전 22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뭐 드럼으로 두루루 쳐야 돼요 사실은. 이게 22장 들어갈 때 믿음의 실전이 그런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간이 덜컥덜컥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이름을 부르시기만 하시면은 너무 힘든 일들을 시킬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일도 많았지만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최절정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여기까지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땀이 주르르 뭐하라는 거지? 거기서 그를 설마 번제로 드리라. 올 게 왔구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실 때 뭔가 불길하더라니. 이 정도의 시험을 나에게 주실 정도면 뭔가 불길하더라니. 올 게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청청병력 같은 말입니까? 이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소명을 확인시켜 주셔서 이스마엘까지도 사지로 내몰았는데, 그러면 내 아들 이삭이 잘 자라고 잘 뭐 성장해가지고 민족들 뭐 이러는 그런 청사진이 펼쳐져야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진짜 하나님 저와 장난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못하겠죠. 속으로는 그걸 100번 하고 남았을까?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라고 저는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뭐 그 정도 저 정도 믿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달랐어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최종 실전만 앞두고 있는 믿음의 고수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구절절히 말하진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했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두,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희한하게 3절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뇌의 밤을 보내는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고뇌하듯이 그런 걸 좀 기록해줘야 인간미도 나고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거예요. 뭐 밤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의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고 그 재물을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믿음의 본성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건, 믿음은 우리가 뭐 잘 될 때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안 될 때는 입 툭 튀어나오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좋은 이 표본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을 믿고 있었기에 이런 탁월한 믿음의 본질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놀라운 사실은 구약시대 중에서도 가장 처음 부분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약시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우리보다 또 마지막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니까. 제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 본질과 그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고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 이후로 역사를 주장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과연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들, 용어들, 이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동일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뭐 2절에도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을 향해서 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독자라고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이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죽을 줄 알고 내 죽으리라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마엘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있어요. 아직까지 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때, 내보낼 때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이미 마음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보내니까 심정적으로 독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삭 이후에요, 여러분 그 아마 눈여겨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들어서 또 결혼을 해요. 사라가 죽고 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참 그것도 희한해요. 자녀를 엄청나게 많이 낳아요. 자녀를 어떻게 낳았냐면 창세기 25장 1에 3절에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암 뭐 많이 나와요. 그 사이에서. 그러면은 이삭이 독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로는 동일.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뭘 봤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른 자녀를 낳기 전에 했을까? 아, 이 사건이 일으켰을까? 혹은 왜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라고 했을까라는 그 의문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삭은요. 독자여야만 해요. 주님은 독자여야만 했던 거예요. 왜 독자여야만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독자이신 혹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독자로 만드신 거죠. 독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등장한데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십자가가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이삭, 잠깐만 여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이 계속 그 3일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내내 이 장작더미를 희한하죠? 왜 이삭이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그거를. 그 종도 있고 다 있는데 이삭이 짊어져요. 바로 자신을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자식을 죽일 칼과 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 칼과 불을 들고 가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비인륜적인 장면이죠. 그는 장작을 짊어진 아들과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 그 등에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매달, 자기를 죽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 길이,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혼자 가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들어줬지만 그래서 혼자가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건 철저하게 그 자기가 좋아서 들어준 거 아니죠. 얼떨결에 들어준 거잖아요. 주님이 혼자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은 성부이신 하나님이 그분 뒤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와 동행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했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못과 망치를 들고 그분을 따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빌라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못 박은 사람은 로마의 병정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부만이 성자를 죽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또 등장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무죄한 피의 개념입니다. 무죄한 피의 개념. 여러분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이삭이 도대체 태어나가지고 무슨 잘못을 했나요? 성경에는 물론 했겠죠. 이삭도 뭐 아버지를 속였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일단은 그죠? 만약에 그게 중요한 이슈였으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거는 이삭이 형한테 놀림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그게 뭐 죄인가요? 이삭이 무죄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삭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암시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아무런 죄 없이 죽은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 없이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이 이삭이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고, 이것은 빌라도가 증언했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성경이 왜 빌라도의 그 말을 말하냐면요,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아무 잘못 없이 죽는 이삭은 아무 죄 없이, 이유 없이, 죽을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부활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며칠 길을 걸어서 갔냐면 3일 길을 걸어서 가세요. 아,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3일. 4일도 있고 5일도 있을 수 있는데 2일도 있어. 딱 3일 길을 걸어서 가요. 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 이 아이와 함께 저 산,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원래는 내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돌아온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꼼수를 쓸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삭을 안 죽이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했던 그 씨는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그 씨는 이삭이니라. 확장을 해주고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분명해진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이 아이는 분명히 산다. 내 이스마엘 쫓아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옛날 약속이면 잊어버릴까봐 바로 얼마 전에 약속을 하셨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쇼킹한 말씀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그 아들을 죽일 정도로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여기서 아주 믿음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좋으냐? 아들을 죽일 만큼 믿음이 좋아서. 이 말 속에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오해의 요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들을 희생시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들이 내 몸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그게 너무 행복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지, 내가 그 고통까지도 억지로 참아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 하면은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통 자체를 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힌두교나 저런 데 가면, 불교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참아내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고통을 참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죽을 아이를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희생, 뭐 우리가 하는 고난, 뭐 저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저 그냥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감동받았다, 그런 종교가 우리가 아닙니다. 희생 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어도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많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뭐 감동받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복된 분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을 바로 보고 믿기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면요, 이건 철저하게 행위 종교예요. 공로 종교예요. 공로 종교. 내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요, 참된 만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도 살아날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은 자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참느냐, 이 오래 참으면 더 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 천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후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후대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는 매주 제일 첫머리에 이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 사실을 머릿속에 꽉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복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어떤 복보다도 더 그 복들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삭의 부활입니다. 바로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독자 이삭, 외아들 이삭,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입니다. 대속. 얼마나 귀한, 성경에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건 어디도 없어요. 대속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잘못도 없이 죽음을 당했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분이 죽은 거고 그분이 부활한, 아 대단한 분이다. 아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야 능력이 대단하시네. 뭐 이런 찬송은 들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떤 상관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어떤 자연적인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연적인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어야 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위한 대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했는데, 아, 불도 있고 아버지 손에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물은 거죠. 제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이 질문만을 안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다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야, 이거 저는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어요. 야, 넌데 너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어요. 근데 이삭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삭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야, 넌데 너 부활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널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삭이 그때 힘도 좀 셀 텐데, 아버지, 못할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아버지 망령 나셨어요? 노망 나셨어요? 100세에 나를 낳았는데 이삭이 지금 뭐 한 10몇 살, 20살 가까이 됐으면은 100 몇십 살 되니까 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이렇게 분명히 반응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정신나간 행동일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그걸 무릅써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신자들이 그런 걸 참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스마트하고 좀 합리적이고 좀 뭔가 개혁적이고 새롭고 그렇게 좀 봐주면 좋을 텐데, 아, 우리 믿음을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우리는 꼴통 소리 듣게 되겠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아, 니들이 말이 맞아.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꽤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우리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대답, 이거 그 성경에 있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 어린 양, 이 번제할 어린 양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 이삭을 가리켜서 얘기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뒤에 순양이 이제 걸려 있었죠. 그래서 딱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번제할 어린 양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아브라함 머릿속에 그 순양을 생각하고 했을 것이다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하고 갔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거기서 어린 양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 양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의도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이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죽을 어린 양이다 이 말이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돌아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대속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 최종 믿음 테스트 통과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이고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좀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나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어린 양 했는데 진짜 어린 양이 있네. 난 널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 어린 양과 이삭은 같은 하나예요. 하나. 그죠? 하나.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린 양이었고 사실은.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린 양과 이삭이 하나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삭이, 그전에는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이지만 여기서 조금 바뀌어서 이삭이 우리가 되고 그를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이 양이고 양이 이삭이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곧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곧 양이니 양의 죽음을, 이삭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듯이 13절은 우리를 그것을 분명히 보여 대신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대속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독자, 십자가, 무죄한 피, 부활, 대속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한 대상,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독자이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피는 무죄한 피요,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며 그 3일 후에 부활하신 사람이 인류 역사상 우주가 창조된 이래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나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될지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어떤 피상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하지만 도대체 그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 보았던 바로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지금까지 4천년에 걸쳐서 우리가 받았으니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 대속이 어디 있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시대하고 안 맞아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4천년을 온 믿음은 앞으로 더 4천년, 아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내 어린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벗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특히 제단에서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마 자기 아들을 안 보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면서 했을 거예요. 그 아들, 당황해 있는 그 아들,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마치 성부가 십자가에 달린 성자를 보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았던 것이죠. 그는 성부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생생하게 경험했던, 적어도 구약에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요. 그건 나이가 같아서가 아니지요. 뭐 성격이 비슷해서도 아닙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것은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친구죠. 서양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하고 할아버지하고 진짜 친구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서로 반말하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 왜 가능한가 봤더니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 그럼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는요, 비슷한 감정과 경험을 해야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본이잖아요. 그가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도록 우리는 보아요. 우리 믿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그 지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시나, 내 아들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안에 살아있는 육체의 그 시퍼런 생명력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죽여나가는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내 자신이,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특수한 경우지, 사실은 보면요, 결국 자기 사랑이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의 성화, 칼빈은 성화의 요체가 자기 부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우리 아들을 죽이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아들, 내 자신을 우리는 날마다 죽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성부께서 동행하셨듯이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걸음, 그리스도의 걸음, 그 걸음을 성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우리가 그분의 벗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뭘까요? 아, 나는 구원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 신자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머무를 수도 없어요. 참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것을 우리도 최대한 가까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감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현상교회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된 모든 분들이 다 이 경험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 공유해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날들이 참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귀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참 믿음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넘쳐나고 죄악이 손짓하는 이 세상을 주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이 복된 교회 안에 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보셨던 것을, 십자가에서 보셨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